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출생 이야기에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원자의 출생의 이야기는 언제나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를 가질 때 아이가 없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이의 가지게 될 것과 그 아이가 출생함으로 이루어질 그 사역을 두고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일이다라고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출생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이 기사가 하나님 편의 기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에서 한 천사에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에게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는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와 혼인하라고 했고 또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요셉의 직분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천사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추가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 다시 한번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박 아래 고난받는 사람들,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죄에 대하여서 어떤 책임도 질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으시지만, 지금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태에서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지상에 보내시는 행동 계획은 특별히 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으로 시달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데 요구되는 일을 행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비와 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출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루에 대해 수많은 아이들이 출생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출생은 그의 부모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또한 기쁜 일입니다. 가족과 친지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출생은 때때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때때로 기쁨보다는 저주로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또 엄청난 기아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 이야기는 자기의 가족과 친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에 영향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시대, 그 장소에 영향을 주는 출생 이야기입니다. 히틀을 바라보아도, 또한 우리가 여러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온 세상, 온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생의 이야기는 그런 출생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영향력도 완전히 다릅니다. 단지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아기의 탄생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미치는 이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생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의 출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의 찾아오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출생에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서 이삭은 물었습니다. 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삭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장면을 바라보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누가 언약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손의 출생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마노의 가정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제 일하셨습니다. 도무지 그들을 구원할 아무런 방편도 없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삭이나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주의 사자가 알게 하심으로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출생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됩니다. 또한 야곱과 에스의 출생도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 안에서 귀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삼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그가 우리의 언약의 정말로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다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실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실행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그 지역에 국한된 그 일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초부터 최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일들과는 다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출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합니다. 이 출생 이야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천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율법으로 보면 출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여인이 지금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사를 통하여 일입니다. 이 아이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잉태됨을 통하여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또한 주의 천사가 이 아이의 출생에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서 때때로 많은 비싼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과는 다릅니다. 출생의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며 이 아이 이름은 예수다. 나는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자신이 구원이며 야훼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동일한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우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중요한 사역들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서 수레에 실려 블레셋 땅에 왔을 때에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요시아 왕 때에 또한 여호수아의 집 대문에서 있던 산당은 지금 요시아 왕을 통해서 완전히 개혁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룹바벨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과 지금 이 이름의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름들에도 엄청난 차이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이 이름들은 모두가 인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명명한 이름입니다. 오늘 만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할 때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오늘 성탄을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만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이 성탄의 날에 어떤 선임이 와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자가 와서 여기에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져야 하고 들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야훼만 구원입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신 야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구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 구원이라고 할때 그것은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으느냐? 절대 평등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등이 왜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리어 야훼 하나님 구원이 되셔서 그의 아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왜 전쟁이 생겨났습니까? 세상에 왜 굶주림이 생겨났습니까? 세상에 왜 질병이 생겨난 것입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아담 부부는 배불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배불렀고 그들이 수고하였지만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에덴에서 정말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땀 흘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고통의 노동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먹음의 괴로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인간의 피로를 아셨습니다. 이 궁극적인 피로를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이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인데 나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죄를 덮는 일로 말씀하십니다. 죄를 덮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에서 덮음은 오직 제물을 통하여 죄가 덮여진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라고 말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을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는 그 구원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분명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앞에서 동정녀 탄생을 말했습니까?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했습니까?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 동안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죄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 없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마치 1년 된홈 없는 그 양들처럼 그 제물처럼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홈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라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땅의 영광도 포기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제물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가 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험 없는 어린 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땅 가운데 사시면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이지만 죄는 없으셔야만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기꺼이 제물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꺼이 완전히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란 이름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훼가 구원이심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는 구원이시라는 선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훼는 자기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사역을 자신이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그 선포를 지금 듣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편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체로서 이를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 그가 십자가에 진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죽으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자신에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됩니다. 예수 그가 죽으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와 함께 죽으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손을 올려 안수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이 안수라는 의미는 손을 기대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그 제물 위에 기대어 놓는 것입니다. 손을 기대어 놓는 것은 한 사람의 대표직을 다른 누구에게인가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기대어 놓은 것은 한 사람이 홀로 할수 없는 것을 행하도록 다른 누구에게 손을 얹어 놓는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라고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놓습니다. 기대어 놓습니다. 위임자는 위임받은 사람의 수단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수단으로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백성은 레위지파 대리인들을 수단으로 하여 야훼 하나님을 거룩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의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대어 놓는 것은 아담이 상징적으로 동물과 동일시되는 동물에 자신을 두어 동물이 야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방식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이 의식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 죽게 됩니다. 이 동물이 죽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담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담이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될그 죽음을 스스로 떠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담은 하나님께로 옮겨져 하나님으로부터 화목 제물을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 말은 내가 살아있고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댄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적입니다. 동물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함께 동물이 같이 죽는 것입니다. 손을 기대어 둘이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의 손을 얹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이 일은 모세가 함께 이 사역을 사용한 것과 다른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일은 대리적입니다. 동물은 아담이 그러하다는 상징적으로 하나님 교제에서 먹히는 식사가 됩니다. 아담이 동산과 그 동산의 음식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구원이라고 할때 그의 아들이 제물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대속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기대어서 그와 함께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에게 손을 얹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리적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이 아담이 동이실되어져 동물이 죽을 때 아담이 같이 죽지만 사실이 죽음이 일어난 것은 동물의 죽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이 둘 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리적인 죽음과 대속적인 죽음 이둘 다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만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획득하신 그 구원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멈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은 자기 백성만 유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천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죄로부터 자기 백성만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땅 위에 오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화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전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이제 이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합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더욱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이중적인 대속적 대리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두 가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멀리함, 하나는 죄 사함을 받음. 이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믿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두고 말합니까? 아니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으면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완전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대속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대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식탁에,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자리에서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할때 믿음과 행함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행함을 두고 100%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언제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죄를 부복하고 그가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선포에서를 듣습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그렇게 말하듯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오직 야훼만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탄을 즐기는 일은 단순히 카드 보내는 것,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주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야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통하여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그 구원을 기쁘게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